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달 안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월 중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고 정상회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작년에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7차례 왕성한 한일 정상 외교 셔틀이 있었다면서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로 편한 시기에 한일 정상이 오고 간다는 게 셔틀 외교의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모리야 히로시 관방부 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3월 20일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리야 관방부 장관은 다만 기시다 총리가 한국 총선일인 4월 10일 이후 방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 정상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실시하기로 의결을 모아 올해도 적절한 시기에 상호 왕래 등에 대해 양국 간 부단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비판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은 자국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일 간의 문제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사망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대니얼 하가리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북부에 진입한 구호 트럭에서 물자를 빼내려는 다툼이 벌어지면서 수십 명이 짓밟혀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호 트럭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탱크들이 트럭으로 몰려든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고 사격을 했지만 사태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자 뒤로 물러났으며 구호 트럭으로 몰려든 행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날 현장에서 수백 미터를 두고 두 건의 사건이 있었다면서 짓밟히거나 차에 치이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군중들이 접근해 오는데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군이 제한적 대응으로 총격을 가해 미상의 인원이 사망한 사건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머리 등을 직접 조준했다는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의 올리비아 달튼 부대변인은 이 사건이 매우 비극적이라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철저히 조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극을 초래한 정황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카리브해 국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열린 지역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는 전날 구호 트럭들에 최소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의 발표로 최소 112명이 숨지고 28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 정황이 계속해서 어렵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레스키 총사령관은 지난달 29일 텔레그램에 적들은 전선의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 돌격부대가 우크라이나 군 방어망을 뚫고 토넨케외 올리우카, 세메디우카, 베르디치, 크라스노호리우카 마을들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퇴각한 아우디우카에서 북서쪽으로 2km가량 떨어진 올리우카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냈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뉴스 허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과자나 소시지, 햄 같은 가공식품,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조리식품 멀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심장병, 암, 제2형 당뇨병,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좋지가 않고요. 수명도 단축을 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런 식품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32가지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종합유해물이라는 연구 결과가 영국 의학저널에 실려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한 영국 가디언신문의 보도 주목해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가공식품의 유해함을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과 호주 시드니대, 프랑스 소르본대학 연구진 그리고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요. 약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과거 3년간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겁니다.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이름 붙여진 이 초가공식품에는 설탕을 넣은 곡물 가공품이죠. 시리얼이 있고요. 단백질 성분을 강조하는 프로틴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즉석식품 등 대개 감미료나 방부제나 색소 등 첨가물을 써서 만들어집니다. 젊은 층과 저소득 식단의 상당 부분이 이런 초가공식품인 상황이어서 빠르고 편하고 달고 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을 술이나 담배 같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유해식품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상품 포장의 유해성 알려야 하고요. 판촉을 위한 광고 노출 제한하는 등의 조처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Super Tuesday is the single biggest day of the presidential primary calendar. More states.
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 경선 작업이 한창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3월 5일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그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미국의 대선 경선 과정 그리고 슈퍼 화요일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1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일 토요일 북한, 바람의 강도는 대체로 약해졌지만 강원도 산지 쪽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토요일 하루도 동쪽 대부분과 평안남도, 황해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자강도 일부 지역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8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 영하 7도, 함흥 영하 8도, 원산 영하 6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16도고요. 해산은 영하 20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 기온 4도, 개성은 5도, 함흥도 5도, 원산 7도, 중강은 영하 2도, 해산은 영하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먼바다는 가끔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이 1에서 2.5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0.5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3월 2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난달 29일 구호품을 받으려던 주민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22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래 처음으로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10억 명 이상이라는 세계보건기구 최신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인 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큰 사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29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인근에서 많은 주민들이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에 몰려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사고로 적어도 112명이 숨지고 760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스라엘군이 총을 쐈다고 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치고 숨진 사람이 900명 가까이 된다는 건데, 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먼저 로이터 통신이 전한 이스라엘 군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네. 예, 사고가 연이어서 두 건이 났다고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사고는 구호품을 실은 트럭 30대가 인도적 통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가자시티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트럭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몇 주민들이 구호품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거나 짓밟으면서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네.
예,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자 당황한 트럭 운전사들이 차를 움직였는데 이때 또 사람들이 차에 치면서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고에서는 인파 사이에 서로 짓밟거나 또 트럭에 치여서 사상자가 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주민은 BBC 방송에 이때 대부분의 사상자가 차에 치인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렇게 군중이 많았다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인력들도 있었을 텐데 사고를 막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차량 행렬을 호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위험해지자 이 탱크에서 경고 사격을 하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결국은 물러났다고 이스라엘 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첫 번째 사고 현장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군중들 가운데 일부가 근처에 있는 군인들에게 접근을 했는데
네.
예, 이때 군인들이 위협을 느껴서 사람들에게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런 제한적인 대응으로 숫자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쪽에서는 지금 얘기가 다른데요?
네, 하마스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을 직접 겨냥해서 총을 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하마스 측은 당시에 큰 위협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점령군이 사람들을 직접 겨냥해서 발포를 했고 몇몇 주민들은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스라엘군 쪽과 하마스 측의 설명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주민은 AP통신에 구호품을 받으려고 트럭으로 접근했는데 이스라엘군이 총을 쏴서 트럭 밑으로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나지 않아서 트럭 밑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군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해서 결국은 다리에 총을 맞았다고 이 주민은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보겠습니다.
예,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민감한 휴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현장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얘기처럼 이번 사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마스 측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휴전과 또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 카타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상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군 그 발포 여부를 언급하지 않는 등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발포를 비난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민간인들의 죽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군의 목표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구호 제공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망한 걸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유엔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호셉 볼의 유럽 연합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이번 사건을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적인 지원이 절실한 가자 주민들의 또 다른 학살 소식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이란이 총선거 치렀죠?
네, 이란이 1일 의회 의원과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위원단을 뽑는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란 내무부는 앞서 투표가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필요하면 투표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분적인 결과는 2일쯤에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위원단도 선출한다고요. 이 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예, 사회적인 자유나 경제 상황 같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 최고 지도자를 뽑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네.
예, 남성 이슬람 학자 88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가 선출하는 최고 지도자는 신정체제인 이란에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자 군 총사령관인데요.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84살의 고령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총선으로 의회 의원이나 그 위원단 각각 몇 명을 선출합니까?
네, 의원은 290명,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위원단은 88명을 선출합니다.
네.
예, 참고로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인구가 8,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6,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자, 이번 이란 총선이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죠.
예, 지난 2022년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 치르는 총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시위는 22살의 쿠르드계 여성인 마흐사 아미니 씨가 경찰에 구금돼 있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는데요. 폭력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정부 당국이 시위에 가혹하게 대응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하더군요.
네. 이란 정부 쪽 기관의 전망으로도 대략 41%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기존의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란 총선에서 이번에는 어떤 정파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까?
예, 2020년 총선에서 보수파와 극보수파 지역이 232석 을 얻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이 우세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 연대인 개혁 전선 측은 의미와 경쟁력, 효과가 없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이란 총선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냈고요.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에 기자들에게 이란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이란인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앞서 개혁파인 모하마드 하타미 전 이란 대통령도 지난달에 이란 선거가 자유롭고 경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 전문가 그룹이 전 세계 190개국 이상 2억 2천만 명 이상의 자료를 기반으로 비만 실태를 분석했는데요. 예,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비만으로 간주됐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 되니까 8명 중에 1명은 이 비만을 안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만 인구가 이 정도로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비만이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영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저체중보다 더 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다만 많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지금 비만율이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흔히 부자들이 비만이다 뭐 이런 통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깨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WHO의 프란체스코 브랑카 영양국장도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과거에는 비만을 부자들의 문제로 생각해왔지만 이제 비만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WHO의 비만 연구는 2017년 이후 처음 실시한 건데요. 이 연구 내용은 국제의학학술지인 란셋에서 실렸습니다. 예,
자, 비만 연구 보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예,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990년과 비교해서 성인은 2배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성인은 8억 9천만 명이 비만이었고요.
네.
예, 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1억 6천만 명이 비만이었습니다.
네. 자,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체중을 과체중이라고 하는데 과체중 인구에 관한 자료도 있습니까?
네. 비만 인구까지 합쳐서 과체중 성인은 2022년 기준으로 25억 명에 달했습니다.
네.
예, 18세 이상 성인의 43%가 이 과체중이라는 얘기고요. 5세에서 19세 사이 과체중 청소년은 비만 포함해서 3억 9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냥 들어도 심각한데요.
네.
자, 앞서 부유한 나라의 비만율은 정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과 함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별해 먹는 등 식습관 개선과 운동 등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건강에 좋은 걸로 알려진 유기농 식품 같은 건 훨씬 비쌉니다.
네.
예, 가난한 사람들은 값싸고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식품을 섭취하다 보니까 비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노보 노디스크 같은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너무 비싸서 불평등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유한 나라의 비만율은 정체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다른 쪽의 비만율이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는 저체중과 이 비만이라는 이중 부담을 겪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이중 부담의 증가는 카리브해와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내전 등을 겪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저체중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덜 일반적이긴 하지만 영양실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전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자, 비만이라고 하면 흔히 성인병의 온상이다,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건강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비만은 당뇨병, 심장, 신장 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조기 사망, 장애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네.
예,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학교 급식 장려, 고과당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의 정책 시행과 함께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날 나란히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위기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위기가 바이든 대통령 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 의회가 추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 육군이 5년 내로 정원을 약 2만 4천 명 줄이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2월의 마지막 날에 미국의 현직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남부 국경을 찾았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29일 각각 텍사스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즈빌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글패스 지역을 찾았는데 두 지역은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국경 순찰대원, 지방정부 관계장들과 만나 현재 불거지고 있는 국경 위기 해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는 11월에 열리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두 사람이 이 중요한 시기에 같은 날 국경 지역을 방문한 것 분명 이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 미국 내 국경 위기, 그러니까 불법 이주민 유인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에 월경하다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173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도에 약 238만 명, 그리고 2023 회계연도에는 248만 명의 불법 이주민이 국경에서 붙잡혔습니다. 수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밀입국 하려다가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25만 명이 달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네.
자,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 사안이 대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달 27일에 나왔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민 문제라고 답한 응답률이 28%로 정부 20%, 경제 전반 12% 등을 앞지르고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한 달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문제를 꼽은 응답률이 20%였는데요. 한 달 만에 10%포인트 가까이가 오른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경 방문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이어지는 국경 위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에서 양당이 협력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협력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양당의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 게임을 하는 대신 나와 함께하자 아니면 내가 당신과 함께해서 의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지금껏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라면 어떤 건 말합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요청한 긴급안보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타이완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내용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경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관리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경관리 예산에는 국경 경비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밀입국 불법 이주민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국경을 폐쇄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은 정책도 포함됐죠. 하지만 공화당이 이 협상에 반대하면서 결국 안보 예산안 중 국경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만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자, 안보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이 국경안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이 사안을 계속 가지고 가서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 대선 국면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요소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의 이런 태도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또 소리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한 건 바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텍사스 국경 방문에는 상징적인 인물이 동행했습니다.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지난달 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주도한 공화당은 현재 국경 위기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남부 국경에서 이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남부 국경 불법 이주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국경 방문에서 우리가 의회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는 계속해서 법을 집행하고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 이글패스 지역에 갔죠. 어떤 네. 이야기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경 위기에 대해 이것은 지난 3년에 걸친 바이든의 침공이라며 이건 전쟁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명 멕시코 잔류 정책 등을 복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경에 도착하는 불법 이주민들은 범죄자들이고 일부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수위 높은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불법 이주민이 미국으로 와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또 대표적으로 거론한 사례가 있네요.
예, 최근 조지아 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용의자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기꾼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방문에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옆에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에는 이분이 동행을 했네요.
예, 바로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입니다. 에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공화당 인사입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찾은 이글패스라는 지역도 국경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그렇죠.
이글패스는 불법 이주민이 가장 많이 월경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에버 주지사는 이를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에버 주지사는 또 붙잡힌 불법 이주민들을 이제 버스에 태워서 뉴욕이나 시카고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국경 방문을 함께한 에버 주지사를 두고 자신의 대선 러닝메이트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또 한 번 넘겼죠?
네, 미 상원은 2월 29일 저녁 찬성 77대 반대 13으로 임시 지출안 연장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 찬성 320표 대 반대 99표로 연장안이 통과된 뒤 상원에서도 곧바로 이를 넘겨받아 통과시킨 겁니다.
네, 자 언제까지 연장된 겁니까?
예, 원래 기존 임시 지출안에는 두 개의 마감 기한이 있었습니다.
네.
보훈, 교통, 농업, 에너지 등과 관련한 부처 예산은 3월 1일, 또 국방, 국무 등과 관련한 부처 예산은 3월 8일이 마감 기한이었는데 이번 연장으로 마감 기한이 각각 8일과 22일로 연장됐습니다.
네.
만약 이날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국방과 치안 등 필수 부분을 제외한 정부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네. 자, 이번이 임시 지출한 몇 번째 연장이었습니까?
네, 이번이 총 네 번째 연장입니다.
네.
자,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에 시작됐지만 이전에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아 의회는 지금까지 임시로 배정한 예산, 그러니까 임시 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임시 지출안 연장으로 뭐 가까스로 셧다운 사태를 피하게 됐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은 받아야 되죠?
예, 하원과 상원에서 가결된 임시지출안 연장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이번 임시지출안 연장안 서명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해를 끼치는 셧다운을 피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는 단기 처반으로 아직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라면서 의회에 본 지출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한 이 본 지출안 통과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되기 위해선 12개의 새 출법안으로 이뤄진 지출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하나의 새 출법안도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른바 옴니버스 지출안이 처리하는데요. 민주당과 과랑화당이 여러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새 출법안을 이제 하나씩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 의회는 지난 1월 2024 회견도 예산 규모를 1조 9,900억 달러로 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세출법안 통과에는 약간의 진척이 있더군요.
예, 지난달 28일 의회 지도부는 6개 세출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 식약, 상업, 사법, 과학, 에너지, 수자원 개발 등 6개 세출법안인데요.
네.
의회는 연장된 임시지출안의 첫 번째 마감기한인 8일 전에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세출법안은 어떤 겁니까?
네, 국방과 국토안보, 노동, 국무 등을 포함한 세출법안입니다. 의회는 해당 6개 세출법안은 두 번째 마감기한인 22일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네.
자, 계획대로 12개 세출법안이 모두 통과되고 발효되면 더 이상의 임시지출안 없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그 임시지출안하고는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요청한 안보 예산안 있죠. 이건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은 현재 상원에서 만 통과된 상태인데요.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의 공화당 의원은 존슨 의장이 오늘 22일까지 새 출법안을 통과를 마무리 지은 뒤에 상원에서 통과한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 육군이 정원 감축에 나선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군이 2029 회계연도까지 육군 정원을 현 49만 4천 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최근 발표한 육군 구조 변화 백서를 통해 공개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육군 정원의 약 5%에 해당하는 2만 4천 명을 줄인다는 겁니다.
네. 미국 육군이 어떻게 인원 감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이 더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 장관은 우리는 대테러와 대방군 활동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전투작전에 대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반군 대응 관련 병가가 어딘지 살펴봤다며 오랜 분석 작업 끝에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원관 감축 대상이 되는 병가가 있군요. 어딘가요? 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증가했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 수요가 감소한 병과가 주 감축 대상입니다.
네.
백서에 따르면 대방군 임무와 관련된 기술병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직무병과에서 약 1만 명을 줄이고요.
네.
특수작전부대에서 약 3천 명이 줄어듭니다. 또 다양한 훈련병과 등 기타 여러 직책에서 6,500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군인들을 이렇게 감축을 하면 병력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육군은 군대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지 실제 군인 수를 줄이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군의 초점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 등과 같은 대규모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고 첨단 기술 능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응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줄일 곳은 줄이고 늘어나는 병과도 있고 그런 구조 조정이네요.
맞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대규모 전투를 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원이 오히려 7,500명이 늘어납니다.
네.
육군은 특히 정보전과 사이버 전쟁, 장거리 공격에서 더 나은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 5개의 다영역 특임단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특임단 가운데 3개는 태평양 주둔 미 육군 소속이 될 예정이고
네.
1개는 유럽 아프리카 주둔 육군 예하에 나머지 1개는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육군의 이런 구조 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육군이 더욱 정교한 적에 맞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평가와 함께 미군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모병 문제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워머스 장관은 미 육군이 2014년 이후 신규 모병 연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10년 동안 모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그 육군의 병과들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예로 지난 회계연도에 해병대와 규모가 작은 우주군만이 모집 목표를 달성한 반면 육군과 해군, 공군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모병 목표를 6만 5천 명으로 잡았지만 실제 입대 건수는 1만 5천 명이나 부족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으로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민 관련 업무가 정부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이민국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12번째 순서로 미국 이민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merica is a nation of welcome and possibility. And the workforce a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pholds this American promise with integrity.
미국 이민국 USCIS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USCIS가 국토안보부 DHS 소속으로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USCIS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권, 가족 성원 이민, 미국 취업, 고용 자격 확인, 인도적 프로그램, 입양, 시민 통합, 가족 계보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고용 자격 확인은 고용주들이 새로 채용할 사람들의 취업 적법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적 프로그램은 미국 내외에서 전쟁이나 기아, 사회 불안으로 대피한 사람들이나 박해자들이 가하는 죽음과 고문의 위험을 피해 모국을 떠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시민통합은 시민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미국의 시민 문화로 통합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USCIS의 가족계보 프로그램은 사망한 이민자들의 역사적인 이민 기록이나 귀화 기록을 연구자들에게 유료로 적시에 제공합니다.
Are you considering U.S. citizenship? As a citizen, you receive all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U.S. citizenship.
USCIS 내 주요 부서로는 이민기록 신원서비스국, 현장운영국, 사기탐지 국가안보국, 난민망명국제운영국, 그리고 서비스센터 운영국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장운영국은 남동부지역, 중부지역, 북동부지역, 서부지역, 그리고 국가혜택센터 등 5개 하위 부서로 구성됩니다. 또 서비스센터 운영국에는 6곳의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USCIS의 수장은 지난 2021년 8월에 임명된 우루 멘도사 자두국장입니다. DHS 자료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USCIS에 승인된 예산은 약 44억 달러였습니다. USCIS는 현재 전 세계에 위치한 200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2만 1000명의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이민국 USCIS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금 후보 경선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확실한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선 경선 과정과 슈퍼 화요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선거.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정부 수반을 선출합니다. 미국은 주권자인 국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등록된 일반 유권자들이 참가하는 예비선거라는 경선 절차를 통해서 먼저 당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타당 후보와 대결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는 건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대신해서 전당대회에 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냥 직접 뽑으면 되지 이런 대의원이 왜 필요한가 싶으실 텐데요. 미국은 워낙 땅이 넓고 지금처럼 도로나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않은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가 북부 미시간주에서 열린다고 가정해 본다면 남부 텍사스에 사는 주민이 참가하기란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먼저 대의원들을 뽑고 이들이 전당대회에 참가해서 나 대신 후보를 뽑고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대의원 제도입니다. 선거인단의 개념도 큰 범주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일에 일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투표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는 거고요.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기로 약속한 이들 선거인단이 대선을 치른 다음 달에 다 같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되고 총 538명인데요. 이 중에 과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대선 승자가 됩니다. 복잡다단해 보이는 이런 미국의 선거 제도는 최대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예비선거.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주별로 대통령 후보 지명 권한을 갖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예비선거를 진행합니다. 예비선거 진행 방식은 크게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로 구분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서 프라이머리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도 있고요. 당원만 허용하는 프라이머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충한 프라이머리도 있는데요. 투표 과정 관리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합니다. 반면에 코커스는 전적으로 당원대회입니다. 정당이 주최 관리하고 소속 정당원만 참가해서 투표하는 방식인데요. 폐쇄적인 형식에다가 작은 주의 경우는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에는 이 코커스보다는 프라이머리로 대의원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둘 다 치르는 주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북동부의 작은 주 아이오와가 가장 먼저 코커스로 예비선거를 치러서 대선 풍향계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인종의 다양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처음으로 아이오와 대신에 첫 공식 경선지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바꿨습니다.
슈퍼 화요일.
올해 슈퍼 화요일은 3월 5일입니다.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날 가장 많은 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많은 대의원 수가 걸려있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대략 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고요. 여기서 성적이 저조한 후보는 중도 하차하기도 하죠. 올해 슈퍼 화요일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 15개 주와 1개 자치령에서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올해 대선에 총 2,429명의 대의원이 배정돼 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과반에 해당하는 1,215명을 확보해야 본선에 진출하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슈퍼 화요일에는 무려 874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즉 승기를 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슈퍼 화요일인 셈이죠. 민주당은 반드시 지지 후보를 뽑기로 약속한 이른바 서약 대의원 3,936명 가운데 이날 1,420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는 1,968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변 없는 2024 경선 과정.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직 8개월이라는 긴 장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 과정은 일찌감치 승부가 정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 작가인 메리앤 윌리엄스 씨 등이 경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민주당은 2월 말까지 뉴햄프셔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간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렀는데요.
If you ever doubt that the power to change America is in your hands, remember this. You proved it. You're the reason I am president. You're the reason.
바이든 대통령이 세 군 모두에서 승리하면서 현재까지 대의원 200명을 싹쓸이했고요.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가 줄줄이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현재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의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Well, I want to thank everybody. This has been some period of time and most importantly, we want to thank the great people of Iowa. Thank you. We love you all.
공화당은 2월 말까지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간 등 5개 주와 자치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예비 선거를 치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2명의 대의원을 확보했고 헤일리 전 대사는 24명에 그쳤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슈퍼 화요일까지는 유세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본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기업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페이스북이라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처음 세상에 소개한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딱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198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39살입니다. 아버지는 치과의사, 어머니는 정신과의사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던 그는 이미 고등학교 재학 때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은 만큼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2002년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이때 페이스북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는 2년 만에 학교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창업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성공으로 일약 스타가 된 그는 20대 초반인 2008년에 벌써 15억 달러 자산을 가진 포브스 선정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각종 비판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만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동성악대와 허위 정보 등에 취약하다는 비판과 개인정보 유출 파문 등으로 여러 차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 페이스북은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CEO는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가상현실 등의 분야로 영역을 더 확장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선 경선 과정과 슈퍼 화요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heard you have to stay late today. I'm really sorry about that.
Hey, don't mind me. I have to stay late anyway. Just a typical busy day.
If you don't mind me asking, have you tried delegating some tasks?
No, I've got it covered. Don't mind me. It's just a temporary crunch time.
If you need anything, even just a coffee delivery, let me know. I hate the thought of you burning the midnight oil alone. If you don't mind me saying, maybe you're putting too much on your plate.
John, just go home. Don't mind me. It's just another day in the office grind.
아니, 제가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는 걸 들었다며 유감이라고 해서 제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on't mind me. Don't mind me. It's just a temporary crunch time.
신경 쓰지 마세요. 단지
temporary
일시적인
crunch time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Just go home.
그냥 집에 가세요.
Don't mind me. It's just another day in the office grind.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또 다른 회사의 지겹고 힘든 날이에요.
Don't mind me.
저 신경 쓰지 마세요.
Pay no attention to me. Please ignore my presence. Pretend I'm not here. Feel free to overlook me. Disregard my existence. Carry on as if I'm not around. Don't take notice of me. Act like I'm invisible. I'm just a bystander. Don't bother with me. No need to acknowledge my presence. Don't mind me.
저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mind m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have to stay late today. I'm really sorry about that.
Don't mind me. I have to stay late anyway. Just a typical busy day.
If you don't mind me asking, have you tried delegating some tasks?
No, I've got it covered. Don't mind me. It's just a temporary crunch time.
If you need anything, even just a coffee delivery, let me know. I hate the thought of you burning the midnight oil alone. If you don't mind me saying, maybe you're putting too much on your plate.
Just go home. Don't mind me. It's just another day in the office grin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on't mind me.
저 신경 쓰지 마세요.
I have to stay late anyway. Anyway,
어쨌거나,
I have to stay late.
저는 늦게까지 있어야 해요.
Just a typical busy day.
그저 바쁜 전형적인 날입니다.
If you don't mind me asking, have you tried delegating some tasks? If you don't mind me asking,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have you tried delegating some tasks?
과업을 위임하는 걸 시도해 봤어요?
If you don't mind me saying, maybe you're putting too much on your plate. If you don't mind me saying,
외람된 말씀이지만,
maybe you're putting too much on your plate.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듯합니다.
If you don't mind me saying, if you don't mind me asking,
자, 이런 표현 뒤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되는데,
if you don't mind me saying, if you don't mind me asking,
자, 이런 표현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다면 신뢰가 되는 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Just go home.
그냥 집에 가세요.
Don't mind me.
저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mind me.
저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mind me.
오늘의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have to stay late today. I'm really sorry about that.
Hey, don't mind me. I have to stay late anyway. Just a typical busy day.
If you don't mind me asking, have you tried delegating some tasks?
No, I got it covered. Don't mind me. It's just a temporary crunch time.
If you need anything, even just a coffee delivery, let me know. I hate the thought of you burning the midnight oil alone. If you don't mind me saying, maybe you're putting too much on your plate.
Just go home. Don't mind me. It's just another day in the office grin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mind me.
저 신경 쓰지 마세요.
Carry on as if I'm not around.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시라는 표현 영어로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